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톡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의원수 확대 제동건 국민의힘.
예,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 안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 확대 부분은 반대한다 이렇게 나선 거죠?
네, 김기현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수가 늘어나는 안은 상정할 가치도 없다라고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일제히 반발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 뭐 박수영, 조경태, 홍준표 등등 다 입장을 공개적으로 냈고요. 네. 요거는 정개특위에 제시된 세 가지 안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편의상 1, 2, 3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2번은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뽑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국에서 뽑는 후보가 다 같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서울, 경기, 인천, 뭐 강원, 충청, 제주, 전라, 경북, 경남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찢어서 따로 뽑게 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각 지역에 지역민들이 원하는 후보 상이 있을 것이고 어떤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는 겁니다.
네. 예. 이 중에서 1번은 옛날처럼 그 정당 득표율을 그대로 비례시키는 병립형이고 예. 2번은 지금의 준연동형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문제가 지금처럼 비례의원을 47명으로 찢어서 나눠서 하면은 죄다 양당만 당선이 돼요.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뭐 다당제 느낌으로 가자는 취지인데 이게 흐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자 비례의원을 50명을 늘리자는 게 1, 2번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제 개편에 뭐 여야 할 것 없이 보수 진보와 할 것 없이 목표는 뭐냐면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지금 양당이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분열적으로만 정치판이 돌아가는 걸 깨보자는 게 취지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복잡하게 말씀드렸던 게 그냥 지금 상태에서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하면은 말씀하신 취지가 해결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비례의원을 늘리자라는 거고 근데 이 정수를 늘리자 그러니까 비례의원 늘려서 국회의원 정수 늘리자라는 걸 국민의힘이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양성을 확보하고 양단제를 좀 이 약화시켜 보자. 다양한 당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소선구제를 흐트리면서 말하자면 자신들의 이 지역구를 좀 내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구를 내놓는 거는 사실상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뭐 그 지역구를 깎긴 어렵고 그래서 비례대 전체적인 정수를 늘리자라는 게 1, 2번 논의였던 거고요.
예.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는 배경에는 그러니까 역시나 국민 여론이 있긴 해요. 반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 뭐 하는 게 뭐 있다고 그 전체의 수를 늘리냐, 밖으로 그 늘리기 아니냐 이런 어떤 정치 혐오 정서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해서 그런 국민의힘의 입장을 낸 거고 사실 이거는 민주당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진 않지만 제가 물밑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네.
뭐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예.
이렇게 지금 1, 2번이 비례대표가 초점이었다면 3번은 지역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3번 안은 어떤 건가요?
중대선거구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 여러 개를 묶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그 서울의 송파갑, 송파을, 송파병에서 각각 한 명을 뽑고 있다면
네.
이걸 하나로 묶어서 세 명을 동시에 뽑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골은 이미 지역구가 너무 넓어서 더 합치면 지역 대표성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개특위에 올라와 있는 3번 안은 시골은 좀 뭐 일단 빼고 도시만 먼저 하자라는 게 3번 안이고요.
인구가 밀집돼 있는.
네. 그거를. 네.
지역적으로는 좁은데 면적은 좁은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막 갑을 명정 이렇게 된 곳들 그런
네.
데를 좀 뭉치자는 거죠.
네. 그래서 도시만 하자라는 게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과제가 뭐 예를 들면 광주의 민주당 의원 혹은 그 대구, 부산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할 수가 있고요. 자기 당 몫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서울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예.
지난번에 만들었던 준연동형 비례제가 이제 왜곡이 됐잖아요. 위성정당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고치긴 고쳐야 돼요. 고쳐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놓고 지금 세 가지 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안이 그러면 만족스럽냐라고 보면은 불만족스럽다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불만족스러운데 먼저 조금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권의 기득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정치권의 기득권이냐라고 봤을 때 물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의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의원 수가 줄어 내가 당선된다라는 보장하에 네, 네. 의원 수가 줄어들어야지 내 개인의 권한은 커져요. 커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지금 300명인 의원이 100명이라고 된다라면 그 사람들은 3배 이상 이 자신의 힘이 커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의원들이 뭘 하길래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니까 의원 정수 확대가 항상 이렇게 좀 걸림돌이 되고 네. 있고 국민 반대 여론도 굉장히 높지만은 의원 수를 늘리는 게 오히려 개개인의 권한을 좀 낮추고 어떤 뭐 이런 경쟁적인 구도를 만들 수가 있다. 생산적인 구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학자들의 이제 의견인데 국민 정서는 또 이제 그게 다른 거죠. 지난해 지난달에 네. 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때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게 72.4%입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한 거였거든요. 18세 이상.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네. 국민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29.9%, 정책국회로 발전하기 위해 23.4%, 대결쟁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21.7% 등등이 나왔는데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거는 54.1%가 반대했고 찬성은 34.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지역구를 지금 만약에 다당제가 되거나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려면은 지역구를 지금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의원 개개인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법이 안 되죠.
입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애시당초 이탄희 의원이나 이런 정치개혁 2050이라고 젊은 정치인들 모임인데 여기에서는 네. 의원들이 결정하지 말자. 이거를
의원이 결정하지 말자.
이거를 아예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 수기 민주주의로 여기에서 어느 그러니까 단순 여론조사로 하면은 정보가 부족하니까 휘둘리니까 공론화 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자. 왜냐하면은 개개인의 지역구 이런 거 뭐 이렇게 조정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정원에 확대에 반대하는 거는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고 네. 일종의 이제 뭐 포퓰리즘일 수도 있어.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홍준표 의원이나 뭐 80명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이게 가장 쉬운 길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니까 안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 2018년에 선거구제에서도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당제가 됐을 때 유리하지 않다라는 전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당내 역학구도가 있는데 이건 민주당 국민의힘 공이 똑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이 갈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비례대표가 확 늘어날 경우에는 이준석계가 나와가지고 네. 당이 쪼개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가두리 양식장 안에 가둬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있어서 이게 지금 험난한 길이 지금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긴 설명해 주셨는데 도대체 국회의원이 뭘 하길래 더 늘려? 이거 충분히 이해가는 국민 심정이잖아요. 근데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더 줄어들면 특권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것도 양면성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아까 예. 이제 공론화 취지를 그러니까 의원들이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공론화를 하자라는 취지. 사실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이번에도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에서 먼저 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걸 갖고 정개특위 소위에서 이번에 의결한 건데 그걸 국민의힘에서 바로 반발한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의원들의 어떤 반발의 정서가 워낙 강한 거고.
알겠습니다. 네. 요 얘기는요. 국회의장이 내일 출연합니다. 예, 요 세 가지 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여러분의 반론들 제가 대신해서 질문도 하고 이런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검수완박 헌재 결정 나온다.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 결정 23일에 결론이 난다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권한쟁의 심판을 네. 예전에 한동훈 장관이랑 검사들이 건기 하나가 있고 국민의힘이 건기 하나가 있었어요. 그 결과가 23일 그러니까 모레 오후 2시에 나옵니다. 헌재가 어제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그중에 2명의 임기가 곧 끝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선고하겠다라는 거고 이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결론은 이미 다 나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지금쯤이면 뭐 서로가 다 어떤 입장인지 알고 있을 거고요. 재판 연구관들이랑 같이 뭐 논리 구성하고 결정문 쓰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 회람하고 있는 그런 과정일 거고
이번 결정의 핵심은 뭐가 될 걸로 보세요?
절차적 정당성일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 네.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 뭐 했었던 게 있었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됐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걸 이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이 침해됐던 게 맞는지 뭐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전문가들 예측은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뭐 법 쪽이나 어떤 법 전문가들도 다 엇갈려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제 양당의 전화를 뭐 의원들한테 돌려봤는데 예. 엇갈리더라고요.
엇갈려요.
국민의힘에서도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민주당에서 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말들도 있는 거 봐서는 좀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요 내용에 방금 김광희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헌법상에 이제 영장 청구권이 있거든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그런데 그거의 실질적인 내용은 판사한테 가가지고 영장을 발부받으라는 내용인데 이거에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거는 영장 청구권이 있으니까 수사를 안 하면 어떻게 영장 청구를 해? 그러니까 수사권도 검사한테 있어야지 헌법이 보장한 거야라고 이제 뭐 법무부나 검찰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예.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검찰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영장 발부하지 말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라고 있는 거지 이거를 검찰에 수사를 하라고 여기 돼 있는 거 아니잖아. 다른 나라 해외에는 수사하고 기소하고 분리돼 있는 나라 많잖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가 어느 쪽 손을 줄어들지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꼼수탈당 그게 이제 절차적 문제인데 이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어느 쪽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팽팽한데 결과가 만약에 이제 이게 합헌이다 나오게 될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이게 이제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 그러니까 정당에서 법무부에서 하고 있듯이 시행령으로 지금 일종의 꼼수 시행령 이렇게 해서 다 입법 보완을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검사가 검찰이 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지금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후속 조치 이게 불법적이다라고 이제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게 이제 위헌이 날 경우에는 네. 민주당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이제 이미 한번 타격을 입어서 좀지만 지방선거에 뭐 심판을 받았지만은 더욱더 이제 다음 선거 때까지 영향을 네.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헌성을 인정한다면 민주당에는 상당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뭐 정말 결과를 열어봐야 알겠네요. 지금 예측하기 좀 어렵고요. 23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시진핑과 푸틴의 의기투합.
중러 정상회담 얘기입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찾았습니다. 도착해서 푸틴 대통령이랑 크렘린궁에서 비공식 회동하고 만찬까지 했어요. 네. 2박 3일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오후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쯤에 공식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에요. 공동성명 해갖고 회담 결과를 발표할 걸로 보이고요. 중국이 지금 내세운 거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우리가 중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뭐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갔을 때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화상회담하겠다 뭐 이런 방안도 뭐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다른 밖에서 보기에는 사실 그거보다는 반미 반서방 움직임이 더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이제 해석이 더 많습니다.
예.
이번에 그 방러하기 전에 기고가 있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기고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죄송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 언론에 기고를 했고 푸틴 대통령은 중국 언론에 기고를 했는데
서로 크로스로
네 각각의 내용이 뭐 미국을 견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요, 김준일 대표.
네.
진짜 이제는 뭐 신냉전 제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구도들이 그냥 명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뭐 이제 반미 연대 쉽게 얘기하면 중러가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20억 유로 탄약을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푸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국제형사재판소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발부되고 바로 다음 날에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마리오폴 여기가 격전지거든요. 네네, 지금 마리오폴. 여기를 바로 방문을 했어요. 나 건재해. 니들 잡아볼 테면 잡아봐. 지금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러시아에 지금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좀 진영 대결이 갈수록 좀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 경제 걱정도 크고요. 예, 이곳에 있는 이제 불안 떨면서 사는 시민들 걱정도 크고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